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 이전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을 합치면 모두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많은 왕이 있을지라도 초대 왕은 언제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울이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모두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에도 예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국가든 개인이든 부유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경제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사울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울 왕이 치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이 이러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대승하였습니다. 양질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아말렉 왕 아각까지 생포했습니다. 적국 왕의 생포는 승진한 왕이 자기 백성에게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악 남기다는 아까워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전리품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전리품을 그냥 없애버리기에는 아까웠던 것이었습니다. 저 전리품이면 국가 재정을 더 든든히 할 수 있고 사로잡은 적국의 왕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더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각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지혜로운 판단이라 여겼고 또 그렇게 결정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왕은 가축들의 소리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들어야 했을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은 자신이 가축을 남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이 끌고 왔다라고 하고 또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왕의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울왕에게 보인 가축처럼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께 행한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양질의 가축과 적국의 왕이라는 노략물은 사울왕에게 굉장히 크게 보여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했듯이 마귀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마귀는 자신의 첫 번째 시험,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세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는 데 반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보다 누가복음의 순서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엮으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모든 일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두 번째라고 수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론가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증거합니다. 어느 산으로 올라가면 천하 만국이 다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자 가장 높은 산인 해발 2814m의 헤르몬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중동에서 가장 높고 이란에 있는 해발 5610m의 다마반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서면 온 세상이 한눈에 다 들어오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메타버스로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천하 만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끼나 뇌물과 같았고 사울왕으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가축과 적국왕으로 표현되는 전리품과 같았습니다. 강이나 호수 또는 낚시터와 같은 곳에서 붕어만한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로 떡밥이나 지렁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바다에서도 잡으려는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바다지렁이나 새우, 고등어 등의 미끼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것을 잡으려면 미끼가 아예 달라져야 합니다. 바다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는 범고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나우면 영어로 살인자 고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말로도 고래 앞에 범, 호랑이를 뜻하는 말을 덧붙여 놓았겠습니까? 범고래의 먹이 사냥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오징어, 청어, 연어 등 어류는 물론 사다새, 갈매기, 펭귄 등 바다 새도 먹고 물개, 바다 사자, 돌고래는 물론 심지어 사슴이나 북극곰과 같은 육상 동물들도 기회가 되면 잡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고래종을 보호하기 위해 고래사냥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나라입니다. 만약 고래사냥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범고래를 잡기 위해서 미끼로 바다지렁이나 손톱만한 새우를 사용한다면 범고래는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범고래를 깔보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범고래를 유인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크기가 물개 이상이 되는 미끼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주후 1000년부터 1000년 동안 각 분야의 최고와 최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최고의 발명품은 인쇄기이고 가장 위대한 책은 1700년대에 살았던 사무엘 존슨의 영어 사전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사전에는 4만 개의 단어와 예문이 실렸습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가장 위대한 천재는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미술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바티칸의 시스티나 경당의 벽에 그린 벽화, 즉 천지 창조이고 가장 위대한 작곡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선정했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실수로는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감행했던 러시아 침공을 선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워낙 광대하고 혹한이 극심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가 그들을 자멸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로는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태평양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발명되기 700년 전 이미 국제통신망을 구축하였고 자유무역 세계를 건설한 것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지난 1000년 동안의 최악의 인물은 웅변술과 지도력 등 뛰어난 재능으로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히틀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세계 제국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외에도 인류 역사에는 세계 제국을 꿈꾸었던 영웅 호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천하 만국은 매혹적인 미끼와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진 미끼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준 것이 순식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순식간의 문자적인 의미는 눈을 한번 깜빡하거나 숨을 한번 쉴 만한 아주 짧은 동안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순식간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늘 같은 것으로 찌르는 시간입니다. 일상이나 연극, 영화 등에서 어떤 한 장면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면을 아주 오래전에 보았거나 어렸을 때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의 강렬함이나 한순간의 짜릿함 때문에 온 삶이 뒤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천하만국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역 자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룩하려고 하는 인류 구원이 훨씬 쉬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을 내가 아는데 방법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제안하는 방법, 즉 세상의 정권을 가지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나, 즉 주님의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지 그 구원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목표점과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지금 제가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사고난 지점이 없게 하시고 가능한 혼잡하지 않은 길로 잘 가게 해 주십시오. 혹 막히는 곳이 있으면 미리 알게 해 주셔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부산까지 가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점과 운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내가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산이 아니라 광주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강릉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하지 말고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의 건강을 더 튼튼하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느 구간은 내려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반드시 부산행과 운전해서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만약 자기 자신이나 자녀, 손자, 손녀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딸이 또는 우리 손자, 손녀가 꼭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하는데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의사가 안 되면 수의사라도 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장의사를 시키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목사를 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나 자녀, 손자, 손녀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나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에서 문지르면 나오는 거인 지니가 아니십니다. 지니에게는 나를 제주도에 좀 데려다 줘, 먹을 것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줘 라고 말하면 예 하고 그 일을 해놓고는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은 신명기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이 이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것, 즉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 이미 파여진 우물,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목적 삼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이 수단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가장 은혜스러워야 할 약속의 땅에서 굉장히 비참한 비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마지막에는 두 나라가 모두 망하는 겪지 않았어야 할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혹 나 같은 일반 사람은 천하 만국을 꿈꾸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 즉 우리가 가진 욕망을 극대화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겠다고 욕심을 품는 것, 지금 앉은 의자보다 조금 더 크고 더 높은 의자에 앉고 싶은 욕망을 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명성과 명예보다 조금 더 누리고 싶은 욕망 등 그것이 커질 대로 커져가는 것이 천하 만국을 쥐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미끼를 항상 우리 주변에 놓고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첫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순례가 돌아볼 때 움직인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데 참가자 456명 중에서 무려 255명이 죽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돈은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엎드려 읍소하며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냥 내보내만 달라고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중에 매달린 커다란 투명한 돼지 저금통에 죽은 사람들의 생명값이 1인당 1억 원씩 총 255억 원이 상금으로 그것도 대한민국 화폐 중 가장 고액권인 5만 원짜리로 뭉텅이로 떨어지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사람들은 말문을 닫은 채 조명이 비치는 그곳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소 짓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미끼가 게임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크게 보이고 또 화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기에 눈이 멀어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것도 잊은 채 게임 속으로 그저 달려들기만 합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이 갉아먹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가축의 수가 많아져 그 땅에 있는 목초와 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앞에 땅이 많이 있으니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혹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게 보이는 소돔 지방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이 이러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눈을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롯이 택한 곳보다도 더 물이 풍부한 땅, 목초가 더 잘 자라나는 땅으로 달려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또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하며 불철주야 달려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밟는 쪽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에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향해 갔던 롯은 세상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결코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앞에서 그 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지 마십시다. 또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에 절하지도 마십시다. 우리가 눈을 들고 섬기고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십시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과 적국의 왕이라는 전리품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없는 미끼를 앞세우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보여준 천하 만국의 영광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렷하게 보여주셨듯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고 우리 앞에 펼쳐진 천하만국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미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것을 확인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